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특세 가운데 피곤하지 않으신가요? 네, 우리 옆에 분 인사하실 때 우리 끝까지 승리합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끝까지 승리합시다. 네. 오늘 새해를 기대하며 주님께 기대세요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되기를 원하죠. 때로는 지금 하는 일이 비록 잘 안 되고 있다 할지라도 미래에는 더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뭐 서로에게 또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모든 것이 평안하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이러한 인사들을 우리가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더 모든 것들이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에 하나님께 나와서 더 기도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대처럼 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모든 것이 잘 되어야 하는데 도리어 일이 더 꼬이고 또 상황은 더 어려워지는 때를 우리가 마주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어쩌면 이와 비슷한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그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저들 앞에 보내어서 저들에게 지도자로 인정받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도 받았고 또 백성들에게로부터 지도자로 서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모세는 애굽의 왕 바로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가서 멋지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영어로 보면 좀 더 멋있어요. Let my people go. 멋있죠. 이런 반응 너무 좋습니다. Let my people go. 너무 멋있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렇게 바로 앞에서 멋지게 선포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반응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의 반응은 웬걸? 여호와를 무시합니다. 자, 출애굽기 5장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5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뿐만 아니라 그들을 더 핍박합니다. 출애굽기 5장 7절에서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의 종으로 살면서 일정 분량의 그 벽돌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벽돌이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그 벽돌 안에 볏짚을 넣어 만들어야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 애굽왕은 그 벽돌에 쓸 짚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면서 그 만들게 했었는데 이제는 안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 동안 만들어야 할 일정 분량을 그대로 만들어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들은 모세의 말을 비웃고 하나님을 비웃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기에 내가 그 말을 들어야 하느냐. 그리고 이 백성들이 아직도 게을러서 이런 소리를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많은 일거리를 맡겨버렸습니다.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또 백성들을 구하려고 애굽왕을 찾아갔는데 오히려 백성들을 더 힘들게 하고 더 곤란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겠습니까? 저들은 가만히 있다가 어찌 보면 날벼락을 맞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당했으니 너무 억울하고 너무 화가 나서 모세에게 저주의 말을 퍼붓습니다. 출애굽기 5장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바로에게 미운 털이 박히게 되어서 더 고통스러운 노동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살피고 판단하기를 원하신다라고까지 말씀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징계하시고 저주하기를 원한다라는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분노하는 심정이 이해도 되기는 합니다. 저들이 모세 보고 자유를 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니에요. 안 그래도 사는 것이 힘들어서 피곤한 인생인데 저들의 인생을 더 힘들게 만들어 놓았으니 저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짜증이 났겠습니까? 계속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저들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버렸다라는 사실이에요. 본문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대요. 저들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그 모세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도 그냥 가만히 양치는 일을 하고 있으면 그리 불편할 것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일어난 상황이잖아요. 또 모세가 애굽왕에게 가서 이런 말을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한 거잖아요. 모세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 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말 그대로 전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갔는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회복이 일어나야 되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데 자신을 궁지로 몰아가는 상황, 심지어 처음에는 자기에게 그렇게 호의를 베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마저 등을 돌려버리고 또 적이 되게 하는 방향으로 상황이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조금 더 주님을 잘 섬기려고 했습니다. 예배도 더 집중하고 기도 모임도 나오려고 하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대로 살려고 했어요. 조금씩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대는 이 뭔가 일이 잘 풀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뭔가 문제가 해결되고 승진하고 합격하고 그래야 될것 아닌가요? 그런데 일이 더 꼬여요.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아프지를 않나? 무사고 경력이었는데 갑자기 사고가 나지 않나? 새로운 폰을 샀는데 바닥에 떨어뜨려서 스크래치가 나지를 않나? 변기통에 떨어뜨리지를 않나? 이렇게 사람들과 만나면서 또 상처받고 시험들 소리만 듣고 자꾸 뭔가 뒤틀리고 자꾸 짜증나는 일만 생깁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헌신했는데 집안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 상황의 문제들은 전혀 풀릴 기색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때로는 오히려 더안 좋아지고 점점 최악의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취하는 가장 편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불평입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너무 서운하고 하나님께 너무 서운하고 지금의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는지 하나님께 불평을 털어놓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 뜻대로 행했는데, 주님이 원하신다고 행했는데, 그 이후로 왜 자꾸 상황은 더안 좋게 바뀌냐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평이었고, 또 원망이었고, 따짐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 과연 어떻게 우리는 행동할까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했지만, 지금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의 상황이 계속해서 어려워진다면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살수 있을까요? 내 마음이 계속해서 찢기고 상하기만 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들어도 기도를 해도 특별한 감동이 없고 우리의 마음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굳어져 버리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바로 주님께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한 인간의 기대감은 실망감으로 종종 돌아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기대는 그 무언가는 종종 무너지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실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주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주님께 기대는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야 합니다. 사실은 모세가 이러한 수모와 고통을 당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과 비전의 말씀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며 너는 그들에게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가 모세에게 대적할 것이고 또 저항할 것이다 라는 것까지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출애굽기 4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비전과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이미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미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도 모세가 막상 진짜 그 상황을 마주해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너의 삶에 고난이 없을 거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고난이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사야 43장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갈수 있다라고 말씀해요. 이것은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 수 있다,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들이 너희를 사르지도, 너희를 침몰하지도 못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을 당할 때에 피할 길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고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고난은 있되 그 고난 중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요. 잘 알면서도 우리는 참 희한하게도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희미해지고 서서히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또 우리에게도 분명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이미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고 기대기보다는 어려운 상황 앞에 무릎 꿇고 포기하고 좌절하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난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지, 왜 문제가 꼬이게 되는지, 그리고 고난의 결과는 무엇인지, 고난의 목적은 무엇인지 성경은 우리들에게 확실한 답을 주셨어요. 또한 지금 나의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답까지도 미리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문제는 이미 다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답은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그 답을 찾아내는 것이 지혜이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방향을 우리가 세상 쪽으로 향하면 문제를 회피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러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또 기도를 하면 점점 내 마음에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물 위를 걷는 베드로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그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지만 풍랑이 눈에 들어왔을 때 그는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일수록 문제를 크게 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풍랑보다 크시고 능력 있으신 주님을 바라볼 때만 풍랑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삶이 힘들고 어렵고 막막해 보이고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으시다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대어 여러분의 삶을 맡겨 한번 보시기 바래요.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낙심한 가운데 있는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전에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만 알려졌을 뿐 여호와의 이름으로 알린 적이 없지만 지금은 여호와로 너에게 계시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2절과 3절에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6절과 7절과 8절에 걸쳐서 총 5번이나 하나님께서 여호와 되심을 강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다라고 하신 것은요, 하나님은 온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산 자도 데려가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 말은 여호와의 신실성과 또 확실성을 강조하면서 자신을 약속의 말씀에 대한 보증으로 삼으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세, 네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나는 너의 모든 환경과 여건까지도 컨트롤할 수 있고 또 내 인생을 절대로 최악의 상황에 그대로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의 회복의 하나님이고 위로의 하나님이고 너를 도우는 하나님이다. 지금 내가 너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내가 다 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붙들고 있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조금 더 쉬운 말로 나 여기 있어.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여기 있다라는 것이에요. 영어로는 보통 뭔가 이게 내가 힘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편을 들어줄 때 이렇게 얘기해요. I got your back. 내가 너의 뒤를 봐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I got your back.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고 내가 네 뒤에 있다. 내가 여기 있다. 어두운 밤 길을 잃고 낙심하고 있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애태우고 마음 아파하고 있을 때 나 여기 있다 라고 찾아오신 아버지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다라고 하시는 것은요, 단순한 하나님의 소개라기보다는 관계 형성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시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향하고 있으며 존귀하고 거룩한 은혜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풀었다라는 역사적 경험과 또한 앞으로 있을 미래에도 베푸시겠다라는 약속의 표현입니다.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라는 표현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처음 계시하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으로 이스라엘의 선조의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그 믿음의 선조들과 항상 동행하셨던 하나님으로 미래에도 그의 백성을 위해 동행하신다라는 언약적 표현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저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탈출구가 없는 위기 속에 있습니다. 저들은 스스로 지금 애굽에서 해방될 수도 없어요.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어떠한 가능성도 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신음을 소리를 들으셨고 6절에서 8절에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해방의 약속을 주십니다. 저들을 무거운 짐에서 빼내실 것이라고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주기로 맹세하신 그 땅을 그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언약을 이제 모세를 통해 이루시고 행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을 말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여기서 우리는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회복에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잃어버리고 연약함 가운데 있는 모세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 잊어버린 관계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의 실수는 이러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 괴로워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내가 믿는 분, 내가 섬기는 분이 전능하신 여호와라는 것을 잊어버린 것, 바로 그것이 문제였던 것이에요. 제가 신학교를 처음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약속을 너무 자주 잊어버리지만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나름 노력을 하면서 삽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주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목회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예요. 그런데 삶에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기도를 잃어버리고 또 삶의 어려운 현장 속에서 불평하고 또 괴로워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주님 사랑해서 주님 때문에 내 인생을 바치고 이 길에 들어섰는데 많은 순간 주님을 잃어버리고 내가 해야 할 일만 간신히 하면서 성령의 능력이 아닌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 아닌 내 의를 위해 하면서 많은 순간 하나님께 약속한 이 첫 마음을 잃어버린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 읽은 기사에서도 성령의 능력을 잊지 않고도 어느 정도까지는 충분히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글을 보면서 주님을 잃는다는 것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두려운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위기는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거듭된 실패가 문제가 아니라, 내 편이신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여전히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위기인 것이에요. 영국의 유명한 조지 뮬러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신앙이 시작되는 곳에는 염려가 끝이 나고 염려가 시작되는 곳에는 신앙이 끝이 난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회복해야 할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전히 나를 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다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고난이 작아 보입니다. 그래야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내 편임을 확신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께 기대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사야 42장 6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는 이 세상의 어떠한 손보다도 하나님의 강력한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권력의 손이나 물질의 손이나 그러한 손이 아니라 바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도 강한 손으로 붙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한 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 강한 의지를 세 번이나 표현하세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이 처하게 된 어려운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져다 줄 큰 영광과 그 축복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당장의 불이익만을 보고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리석은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도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때로는 당장 눈앞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오히려 때로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할 때,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려고 할 때 세상 속에서 삶이 더 힘들어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 이전의 삶이 더 편하고 더 좋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던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비록 지금 당장은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나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어려움을 준다라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미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해 두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가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고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이에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에서 윅 워렌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테스트는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전혀 느끼지 못할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라고 이야기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뒤로 물러서 계실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심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즐기지만 때로는 내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나를 테스트하시려고 홀로 두신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약함이 노출되게 하심으로 나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도록 테스트하십니다라고 그 책에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한 방식이라고 설명하면서 문제들을 만났을 때 나의 반응 방식에 따라 믿음이 있고 없고가 비로소 드러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감사한 일도 많았지만 또 힘들고 또 어려운 시간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원망을 해본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주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더 많이 헌신도 해보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말씀에 순종해서 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 우리가 처하게 만드십니까? 왜 이러한 상황 속에 있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 섞인 기도를 한 적도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내 계획과 반대로 일이 일어날 때, 생각지도 못한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 이것을 고난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고 나를 보지도 않고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는 것처럼 느꼈을지라도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철로 역정을 쓴 버녀는 젊은 시절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당했어요. 그러나 거기서 은혜를 받고 철로 역정을 써서 한때 영국에서는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혔고 또 그 책의 통해 은혜를 받고 믿음의 길에 선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 후에 번연은 나로 하여금 더 크게 쓰시려고 감옥의 고통을 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고난과 어려운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련을 받는 자세는 다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서 고난 자체에만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부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에 관심을 두고 또 그분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또 소망으로 고난의 시간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우리가 믿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라고 찬양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 때에 고난이 축복이 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한해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이번 해에는 다 좋아질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셨을 텐데 주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주실 새해를 기대하며 주님께 더욱더 기대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해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회복하시기를 바라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시다면 그 가운데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을 회복하고 그 어떠한 것보다 우리 주님 사랑하는 것 잊지 마시고 우리 주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하시고 늘 주님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모세와 같이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늘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 앞에 반응하며 찬양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